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부터 52절까지 신약성경 14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부터 52절까지 우리 찾아서 같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저희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신이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강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그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제7시에 여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 말씀을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느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귀한 말씀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이 주님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에게 큰 깨달음이 되게 해주시고 또 도전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 저희들이 정말로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녁도 이 말씀을 훔쳐가는 모든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쫓아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님께서 감싸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그 말씀을 받을 때 저희들의 영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깊은 그 영감을 깨닫고 또 그리고 순종하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열매가 저희들의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주님께서 더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강의의 13번째입니다. 요한복음 이제 4장은 이제 드디어 끝나는 오늘날입니다. 4장 43절에서부터 52절까지 이제 우리가 마지막을 커버하는데 오늘의 그 소단원을 우리가 제목을 막인다면은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 그런 제목을 덧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 여기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또 그리고 자주 나오는 단어가 역시 표적입니다. 표적, 사인입니다. 사인. 이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봐야만 내가 믿겠습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이 여러 군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을 그 마지막 부분에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걸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제 그 제일 마지막 21장을 쓰기 전에 20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신 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이것을 증거를 했는데 이것을 내가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이 그 요한복음의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표적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기적입니다. 기적. 첫 번째 기적은 뭡니까? 첫 번째 기적. 예, 맞아요. 가나안 혼인 잔치 거기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때는 그 기적이 물에서 포도주로 이것을 주님께서 바꾸시고 그리고 그것을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인을 보여주셨어요. 이 두 번째 표적은 뭡니까? 두 번째 표적은 오늘 읽었던 이 여기서 병을 낫게 했죠. 병을 낫게 했는데 그 결과를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53절 끝에 보면은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랬어요. 다 믿었다고 했어요. 믿는다는 얘기는 구원을 얻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고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인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사인이에요. 이 사인 표적을 굉장히 그 요한복음에 많은 그 사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17번인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바로 두 번째 이 사인이 두 번째 표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내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이제 43절부터 한 절 한 절을 쭉 봐가면서 이건 짧기 때문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이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이틀 동안 머무른 데가 어디예요? 사마리아 맞아요.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처럼 여겼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 보고 여기 이틀만 여기 더 오랫동안 여기 같이 우리하고 같이 지나다 가십시오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하고 같이 지내면서 많은 말씀을 나눴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여겨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고 그를 따랐다라고 그렇게 그 바로 우리가 지난주일에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틀 동안을 사마리아에서 계시다가 드디어 거기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십니다. 원래 목적지가 갈릴리였었어요. 그래서 그 갈릴리를 가시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그 자신을 내가 선지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선지자 예수님이 그렇죠. 대제사장이고 또 선지자고 왕이고 그렇죠. 자신이 예수님을 이제 스스로 표현하면서 내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여기 고향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여기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예요? 어딥니까?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쭉 자라는 곳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그래서 그 나사렛을 예수님의 고향으로 그 생각으로 하고 그곳에 자기 형제 또 어머니 다 그쪽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자라난 그 자리에 그 도시 그 마을이 나사렛인데 나사렛에서 높임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제 그 전에 내려오는 그 속담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걸 잘 보면은 그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나사렛뿐이 아니다 하는 것도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고향 우선 그 나사렛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이 가시는 곳은 갈릴리에. 그런데 갈릴리인데 나사렛에서 내가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그 13장 54절에 보면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라고 이제 그 나사렛에서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같은 13장 57절 58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고향 빼놓고 나서 딴 데서 전부 다 높임을 받는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이었던 나사렛에서는 별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도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그랬어요. 여기도 지금 이 나사렛을 여기서 칭하고 있습니다. 6장 4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비슷한 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누가복음 4장 23절 24절에도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이 너를 고치리라 하는 속담을 인정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들의 것은 우리들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고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좀 더 크게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의 고향이 어딘가 이걸 우리가 이 눈을 크게 떠서 보면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 어디를 가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어디를 가도 내가 편히 쉴 것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내 고향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땅이 내 고향이 아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이미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서부터 12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하겠어요. 이 땅이 이 세상이 주님의 세상인데 주님께서 다 만드시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믿지도 않고 더 배척을 했죠.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소수에 영접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아들로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그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다 몇백 년 전에 말씀을 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그 영적인 깊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 깨달은 거죠. 잘못. 회당에서 배우긴 배웠는데 그 가리키는 사람도 잘못 가르쳤고 받아들인 사람도 잘못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시아가 올 때 큰 왕이 이렇게 임하는 것처럼 나팔 불고 그다음에 그 레드 카펫을 쫙 깔고 해서 호의를 하고 대관식을 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오는 것을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죠. 가장 낮은 자로 또 가장 대척받은 자로 그 아기로 태어날 때 그 동물들의 그 밥 먹는 그 구유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그 처음 며칠을 지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피해 다니고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 어렸을 때 그 모습이었어요. 그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45절에 보면은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갈릴리 아에 들어왔습니다. 이 갈릴리는 도시가 아니라 큰 지역에 말하자면 여기에 스테이트보다는 작고 한국의 구라고 그럴까?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면은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있는 작은 마을들, 작은 도시들이 다 포함한 거죠. 그래서 거기 그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2절, 2장에 예수님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거기 써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많은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한 것을 이 사람들이 봤죠. 처음으로 봤습니다. 처음으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물론 그 엘리야나 엘리사 때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한 400년 동안은 완전히 그 암흑기간이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그는 생각도 못하죠. 이미 오래전에 태어나서 죽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전에 누가 사람을 이렇게 그 고치고 치유하고 그다음에 귀신을 쫓아낸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자기네들의 눈으로 이제 그 한 랍비라고 하는 그런 선생님이 그 병을 치유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제 그 악한 영이 붙잡힌 것을 다 쫓아낸 이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놀랐죠. 자기네 평생에 그런 것을 처음 보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 와서도 이제 그 사람이 누구냐 하고 자기네들끼리 소문이 쫙 퍼졌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 드디어 이제 그 12명의 제자들하고 갈릴리에 들어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쫙 이제 미리 드디어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 오셨구나 하면서 이제 달려드는 겁니다. 예, 그것을 이제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이 들었더니 이제 마침 그때 이제 갈릴리인들이 이제 그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제 보고 그리고 그를 초청하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이제 그런 역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그 예수 그 이 사람들이 그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접하는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하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았기 때문에. 그 전에만 해도 예수님이 그 갈릴리 근처에서 그 소규모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랬지만은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다시 또 그 치유를 하시고 그러고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야 이제 다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본다라고 하는 이것을 본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거기서 따른다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잘 그 두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본다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동사하고 그 다음에 믿는다고 하는 그 동사가 있는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 것은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을 성경에서 요구를 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예. 우리가 보면은 그건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건 그대로 내가 보고 이해하는 겁니다. 예. 내가 나에게 이것을 보여주세요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것을 내가 보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른 이것이 참 믿음이에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전부 다 show me, then I will believe. 전부 다 그랬어. 그것을 주님께서 이제 그 지적을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표적을 그렇게 많이 유대인들이 요구했어요. 표적. 그 요한복음의 표적이라고 단어가 17번이 나옵니다. 그 표적이 제일 많이 사실은 그 생겼어야 되는 것이 그때가 바로 사도행전 때였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도행전.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사도들의 그 움직이는 그 스토리가 쫙 찍어진 것이 사도행전인데, 그 사도행전 28장 안에 표적, 그 기적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12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에는 자그마치 17번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은 보고 믿을 수가 있어요. 보고. 그래서 우리 교회 그 나셀 목사님이 여기 오셔서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죠. 그 병이 난 걸 보면은, 그러면은, 불신자들은 그걸 믿고 그걸 보고 믿습니다. 인도 사람들, 파키스탄 사람들, 또 그 다음에 그 인도의 그 시크라고 머리에 이렇게 저 터반 같은 거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네들 그 인도의 그 귀족 중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프라이드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사는 커뮤니티에 가서 이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적에 그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다 치료받고 그 다음에 다 했는데 안 됐는데, 그리고 그대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나세 목사님 기도해서 났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자기네들이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그러고 온 가족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스토리하고 똑같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미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돼야 돼.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나머지 일들은 내가 그대로 흘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이것을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온 것으로 우리가 받아서 그래서 이것을 다 믿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봅시다.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이제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이제 가나로 갑니다. 가나가 그 나사렛에서 과연 멀지 않은 곳에 북동쪽에 있는 그런 거리인데,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인데 그곳에 왕의 신하가 살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 왕은 여기서 바로 그 헤롯 왕의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그 왕입니다. 거기에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신하에 그 신하가 있는데 그가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가버나움에서부터 가나까지 쫓아왔습니다. 참 그게 왕의 그 높은 신하면은 말하자면 그 대통령 비서 실장이나 뭐 그런 정도의 레벨이라고 할 텐데, 그러면 뭐 대단할 텐데 그 자기가 아들이 아프니까, 아들이 죽게 됐으니까 와서 찾아와서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여기 그 47절에 보면은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At the point of death. 그 아들이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는데 한 10살 된 모양이에요. 그런데 거의 죽게끔 됐어요. 열이 나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아스피린이 이런 게 없죠. 열이 나면 그 열병으로 되게 죽습니다. 그런데 죽게 될 정도로 해서 급해서 자기 아버지가 이제 그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위치 있는 사람이라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좀 와서 고쳐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은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그 같이 있는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반응.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급하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굉장히 아주 좀 차가울 정도로 그렇게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런 책망하시는 것이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장 38절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8장 11절 12절에도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사인을 보여주셔, 표적을 보여주셔 그러는데 주님께서 보여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중에 다 그렇게 조금씩 힌트를 다 주시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무나 유명한 거기에 그 키워드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believe in. 이것이 키워드. 그래서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겁니다.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다는 단어가 그렇게 내가 믿습니다 해서 그런 믿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습니다 해놓고 나서 나중에 다 뒤로 다 돌아서서 안 믿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21세기. 2016년 10월. 오늘 26일이죠. 과연 내가 믿는다고 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데 그 믿습니다의 고백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받은 교육과 또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알게 모르게 세뇌가 된 것이 있어요. 머리가 그렇게 완전히 브레인워시가 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그 자연이라고나 과학 시간에 그 텍스트북에 교과서에 보면은 이렇게 나무가 있고 나무에서부터 쫙 이렇게 쭉 퍼져나가면서 원숭이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사람이 생기고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죠. 예, 그이어그 아메바서부터 시작을 해서 인간이 만들어졌다 하는 그런 것을 아이들 국민학교 이그 과학 책에 적어서 이것이 정설로 이렇게 쭉 가르쳐 왔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아이들이 그걸 배우고 시험에 나오면 그렇게 답을 써야만 되는 거고.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죠. 처음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했어요.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해 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이게 원숭이에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처음부터 창조하셔서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 후손을 쭉 만들었다.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어느 구석에 이게 바로 진화론에 이그 차차차차 이게 변형이 돼서 그래서 됐다는 것이 나도 모르게 이것이 어디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고 하지만은 막상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이것이 거부 반응을 이거 나타내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또 사도들이 하신 말씀이고 선지자들이 한 말씀 이것이 진리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진리는 아무리 시간이 가도 이것이 변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받아들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이 많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주 많이 많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숨겨진 이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러면은 이것이 그대로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지금도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내 머릿속에 그 말씀과 그 진리와 네가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머릿속에는 어떻게 이것이 돌아가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가장 우리가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건데, 내가 지난주에 설교도 잠깐 얘기했는데, 내가 큰 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병원에 이런 테스트를 해봤는데 테스트 결과가 당신이 지금 아주 이게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것이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이게 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치유하고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는 수많은 그런 약속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남을 입었다 분명히 그랬는데 그거는 멀리 가버리고 나는 지금 당장 닥터의 그 진단이 이게 진리가 돼버려서 나를 완전히 붙들고서 그러고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우리가 정말 헷갈리는 이런 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택하느냐, 그건 나에게 달렸어요. 내가 의사 선생님을 믿고 그리고 따라가는 것, 이거 내가 그렇게 따라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내가 그걸 부정하고 나는 의사 선생님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잠깐 어떤 그 비디오를 봤는데, 그 켄터키에 있는 폐광된 그 석탄 그 촌이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망해서 다 떠났는데, 거기에 몇 가정이 믿음을 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싸움이죠. 근데 부부가 하나님 이 폐허가 된 도시를 살려주세요 라고 끈질기게 기도했는데, 그 남편이 자기 혈액 속에 그 박테리아가 들어가가지고 이게 아주 급성으로 이게 전진이 돼서 이게 멀쩡하던 사람이 12시간 안에 거의 99%가 죽는, 그 닥터가 아주 유능한 그런 닥터였었는데, 자기가 리타이어 할 때까지 그러한 케이스는 보지 못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급작스럽게 위험한 그러한 환자였었는데, 그 환자가 의사는 가망이 없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부인이 끈질기게 부들부들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건너 동네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남편 때문에 세 마을에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전혀 가망성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뀌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의사가 자기는 철저하게 그 메디컬 트레이닝을 받고 그래서 이것을 믿는데, 자기 생각에는 이거는 정말 그 희귀한 그런 미라클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영역을 그 모든 과학이나 지식이나 그 우리 그 experience 이것을 초월해서,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네, 그렇게밖에 제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을 내가 조그만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여기서 하나님을 가둘라 그러면 그럼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입니다. 네, 더 이상 어떻게 얘기를 해요? 무덤 속에 다 집어넣어서 죽은 그런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러니까 걸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리셨어요. 또 그리고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은 거를 살리셨어요. 이게 의사가 못합니다. 의사는 안 돼. 아무리 비싼 기계를 가지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계신, 잠시 한 3년 반 동안 미니스트리 하는 도중에 세 번이나 그걸 하시면서, 앞으로 내가 가면은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약속보다는 당장 내가 여기서 얘기를 들으면 그것이 가장 마지막 그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서부터 완전히 포기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 삶 속에서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러한 지식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의 차원을 다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내가 진리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럼 내가 죽어도 이 진리를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끝까지 따라하는 겁니다. 네. 내가 만약에 그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가 죽었다고 한다면은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할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이제 너의 그 해야 할 일이 다 끝났으니까 내가 너를 데려간다 하면은 뭐 어떻게 아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지키다 왔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실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 믿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에게 큰 축복을 해주신 경우가 마태복음 8장에서 로마 백부장에게 있었습니다. 8장 5절부터 보면 5절서부터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리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되 기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메시아의 말씀에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서 예수님은 가시지도 않고 말씀으로 그 명령을 했을 때 그 시에 났습니다. 아까 여기서 그 헤롯의 그 신하의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고 내가 낫다 살았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 9장에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열두 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저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그랬어요. 예,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치유됐다는 겁니다. 예.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성경에 있는 글자를 그냥 책으로 보고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 거기서 아무것도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절대 거기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진짜 그 믿음이 생기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4장 지난주구나 4장 20절 21절에서 그 확실한 약속을 가지고 내가 계속 기도하고 그 기도를 붙들고 씨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로마 4장 20절 21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이 말씀을 한 것은 그 앞에 그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이겁니다. 이걸 붙들고 우리가 싸움을 해야 돼요. 내 육신은 계속 안 믿었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말로는 믿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돌아서서는 안 믿는 그러한 것이 우리 죄인된 인간의 습성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내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끝까지 내가 싸워서 이겨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을 계속 붙들고서 이걸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을 계속 붙들고 그 다음에 내가 외워야 돼요. 내가 자면서도 외우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저 화장실에도 갖다 붙여놓고 부엌에도 갖다 붙여놓고 자동차에도 갖다 붙여놓고 어디에든지 갖다 붙여서 내가 눈에 띄는 곳에 계속 이것을 읽고 계속 내가 이것을 외우고 읽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나에게 확 꽂혀요. 이 확 꽂힌 걸 외마라고 그러죠. 이것이 깨달음이 오면서 아 이것이 나에게 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구나. 이것이 깨달는 순간에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거 내가 체험한 사람이 아니면 이걸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해요. 그걸 알아듣지 못합니다. 내가 거기까지밖에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 확실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체험하기 전에는 아, 뭐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제3자 얘기만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진리입니다. 예, 이것은 끝까지. 그런데 사탄이 이걸 잡고 나에게 와서 어떻게 얘기를 해? 사탄이 내 생각으로 와서 그냥 믿어. 그러고 그냥 그대로 지나가게 합니다. 더 이상 깊이 붙들고 싸우고 씨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러고 그냥 그거로 끝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서 그 지질 말고 사탄은 뭐해요? 우리를 도적질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말씀이 뭐 무슨 능력이 있어? 그냥 글자, 종이에 적어놓은 글자인데 라고 하면서 우리를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자꾸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끔 그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또 되씹고 또 다시 기억하고 또 다시 메모라이즈하고 또 다시 이것을 싸워서 이기고 또 우리가 또 찾고 그런 겁니다. 이 믿음이 확실히 있으면은 그러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남들이 뭐라고 그래도 내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예,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사탄이 가까이 오질 못해요. 사탄이 베드로에게 와서 예수님 그랬죠. 사탄이 너를 그 키에다가 까부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라고 했어요. 예. 요동을 치는 겁니다. 우리가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은 그러한 의심이 올 때 사탄아 저리 가라 하고서 그다음에 내 안에 들어오는 생각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생각을 가지고 또 생각하고 오면 그 생각이 점점 커져. 어이구 내가 죽는구나.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약을 먹어도 안 들어. 어쩐지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아 하면서 점점 스스로 무덤을 계속 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죽어요. 누구 원망을 못합니다. 본인 자신밖에 원망을 못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살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가리키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만 믿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는 다른 사람 얘기 듣고 그 다음에 뭐 인터넷에서 누가 뭐라고 했나 이런 거 뒤져가면서 하면은 그러면 그거는 그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깨닫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리로 끝까지 붙들고 싸워서 내가 이기겠습니다 하는 그 약속을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 약속은 절대 내가 손해보는 약속이 아니에요. 네. 그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은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설사 하나님의 뜻이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고만 고생하고 하늘나라 와라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갈 때 내 믿음은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51절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여기 내려가는 길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 뭐 언덕에서 그 슬로프가 있어서 내려간다는 그런 뜻보다는 여기 그 앞에 올라가는 길이 있고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여기 그 복음서에 보면은 그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예루살렘은 항상 고지에 있습니다. 높은 데 있어요. 엘리베이션이 높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간다 할 때 항상 올라간다라고 그래요. 올라간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반대 방향은 항상 내려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게 그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방향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시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려가는 길에서 반대 방향으로 주님께서 가시는데 거기다가 거기서 왕의 신하가 이제 자기 집으로 가려고 하려다가 그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을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들이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그 7시라는 얘기는 이게 두 가지 시간이 있어요. 유대인들 시간이 있고 로마 시간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 시간은 제 7시가 오후 1시 정도쯤 돼요. 오후 1시. 그리고 유대인 시간은 바로 그 그냥 지금 우리가 쓰는 로마 시간은 지금 우리가 쓰는 지금 저녁 7시 정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그 가나에서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지금 이제 왕의 신하가 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가는데 거리가 한 35km 정도 돼요. 근데 그 35km를 옛날에 그 걸어서 이렇게 천천히 가는 그 속도로 생각하면 적어도 한 5시간, 6시간 걸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거의 100리쯤 되니까 그 정도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그 걸어서 그때 만나는 그 시간이 제 7시라고 그러니까 그 전날이에요. 그 전날. 그러니까 이게 저녁 6시인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날 저녁 7시에 그 자기 아이가 낳았다 하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아비가 예수께서 그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 그 말씀하신 바로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헤롯 왕의 신하인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살았다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그때인 줄 알고 그 다음에 자기와 온 가족이 모두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설교 말씀 중에서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그 깜깜한데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쫙 열리고 그다음에 손발에 체인 그 핸드커프 이것이 다 풀려지는 그래서 그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그런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으니까 내 몸을 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죠. 그래서 그 간수가 이제 그 사도 바울과 실라를 모시고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면서 그 능력을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온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내용이 그 뒤에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여기 내용이에요.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여기서 이제 나타내는 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장 큰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로 나타난 그 표적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이제 그냥 온 가족들이 믿었다라고 해서 이제 구원을 얻은 것까지 여기가 우리가 지금 추측을 하고 넘어가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다음서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그 믿는다고 하는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걸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죄를 회개를 해서 그래서 성령을 내가 선물로 다 이제 받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가 새 사람이 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그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그러면 내가 옛날 삶에서 거기서 똑같이 살지 않고 거기서 바뀌어지는 겁니다. 바뀌어져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내가 보는 게 달라지고 내가 걸어 다니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교회 근처도 가지 않는 사람이 이제는 내가 교회를 이제 기쁨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늘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는 그런 것으로 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거듭나는 거라고 그러죠. 거듭나는. 이 거듭나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탄이 이걸 보고서 계속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또 이걸, 속여서, 그래서 믿음을 뺏으려고 그러죠. 그 사탄이 하는 일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건 뭘 도적질하냐 하면 내 믿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믿음을 없애게 자꾸 교회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성경 읽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서서히 백슬라이딩 하게 해서 그래서 믿음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죽인다라고 했어요. 그 죽이는 거는 내 영혼을 죽여요. 그냥 계속 삽니다. 사는데 내 영혼이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인데 이것이 나중에 서서히 쟤는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옛날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멸망으로 간다고 했어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지옥으로. 그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거기에 실제 있었던 그런 것이 열 문둥이가 지나가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그 고쳐달라고 그러죠.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문둥병을 걸려가지고 집에도 가지 못하고 문둥이 사는 동네에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봤더니 자기네 그 몸에 그 문둥이 부스럼들이 다 이게 흘러내리고 몸이 새 살갗으로 뉴 스킨으로 다 변화버렸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내가 집으로 갈 수 있겠구나 하고서 다 뛰어갔습니다. 근데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인 이방 같은 사람, 한 사람만이 가다가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내가 열 명이 고침을 받지 않았냐? 어째 너 혼자 왔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씀하세요. 예. 그 나머지 아홉 명은,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문둥병을, 나병을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자기가 몸도 치유받고 영생도 받는 그런 축복을 얻었습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그 길을 열어놓고 그리고 우리를 더 초청하고 계세요. 더 깊은 데로 오라고. 더 깊은 데로. 그러면 주님께서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더 그것을 기뻐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얇은 데서 살싹살싹 하다가 거기서 그대로 다 돌아와 버리고 아니면 내 믿음을 다 던져버리고 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를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이 두 번째 표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그런 표적, 가장 큰 표적을 주님께서 행하셨어요. 근데 과연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았을까?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도 깨닫질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여기 4장 끝에까지 제자들이 깨닫질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고 먹고 자고 말씀 그렇게 많이 듣고 했는데 마지막 때 그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이제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는 그 단계까지 오기 전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하신 메시아, 랍비다, 선생님이다. 다른 랍비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선생님을 잘 골랐다라고 그렇게 생각만 했었겠죠. 그런데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 보는 눈앞에서 예수님 하늘을 쫙 올라가셨다 하는 것을 저는 보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나서 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다시 오시는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이 진리인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가 섬기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그것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큰일 나요.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내가 매일 씨름해야 됩니다. 매일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가르쳐주세요. 이거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지식으로만 알지 않고 이 마음속에 확 박혀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 말씀 하나, 이거 가지고 씨름해서 이것이 나에게 확실하게 이것이 내 마음속에 이것이 꽂혀지고 이것이 이게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큰 보물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마음 편에 딱 새겨서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이제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과 무엇이 온다 하더라도 내 안에 나는 진리가 있고 내 안에 메시아를 모시가 있고 내 안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확신이 있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는 더 담대하게 주님의 평안을 믿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4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께서 은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표적으로 나타낸 것을 저희들이 공부했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는 그 깊은 비밀을 숨겨 놓으시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떠나십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이것을 큰 가르침을 배웠사오니 주님, 이것을 마음에 품고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더 깊이 기도하면서 주님, 나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이고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임하게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제부터는 정말 다시 오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바라보면서 이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나에게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